요즘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저는 생각해 볼 때 경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5일 중국 최고 지도자 회의 전인대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문제가 가장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경제 논리, 경제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논리의 핵심이 뭡니까?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남겼는가, 무엇을 벌었는가, 효용 가치를 따지는 것이 경제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남기지 못하는 것, 벌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요,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경제 논리, 효용 가치로 모든 것을 진단하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몇 년간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아, 저 하나님, 할머님, 예, 죄송합니다. 하시로 시작돼요. 왜 교회 안 나오시느냐고 이랬더니 아, 이제 다른 종교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이 돼서 아니 왜 몇 년간 교회 잘 나오시는데 딴 데 가시느냐 이랬더니 그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싸게 믿을 수 있어서 옮겼다고. 예? 예. 교회가 좀 비싼가 봐요. 주일로 꼬박꼬박 헌금하고 그런 게 아마 아까운 것 같아요. 예. 효용가치,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할머니 머리 좋아요. 예. 여러분, 정말 신앙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싸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비싸게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또 어느 집사님이 큰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3일간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바로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실망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지난 3일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인건비는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받는다, 얼마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것,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소모적인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낭비적인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이 경제 논리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낭비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받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지금 며칠 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곧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려는 그런 예수님이 머물렀던 집이 고관대작의 집도 아니고 뭐 대재벌의 화려한 저택도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여러분, 나병을 앓다가 회복된 사람의 집 얼마나 가난하고 소박한 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을 정말 위로해 줄 만한, 진심으로 자기를 환대해 줄 만한 그런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인테리어가 좋고 가구가 좋고 집이 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거하실 만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작고 경제적으로 좀 못 산다 하더라도 주님은 정말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곳에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노동자의 1년치의 그 금액에 해당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입니다. 아주 작게 말해도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어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럽니다. 분개. 화가 났어요.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쓸데없는 짓 했다, 미친 짓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자들 눈에 낭비로 보였던 거예요.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비난, 이러한 분노,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경제 논리를 보면 바보짓 한 겁니다. 소모적인 일 한 겁니다. 솔깃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 우리가 좀 열심을 낸다든지 이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오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과학대학인 카이스트, 거기서 화학공학 박사를 받은 최하진이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의 연구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을 받고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결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연구소의 직원들이나 상사들, 또 옛날에 공부했던 모든 학교의 선후배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미쳤냐? 네가 그거 하려고 공부했냐? 정신없는 짓이다, 낭비다, 낭비, 쓸데없는 짓이다. 자, 그런 분들이 그런 정도 비난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왜 이 사람을 그래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부인조차도 처음에는 자신의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당신이 이거 하려고 공부했느냐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모한 일이라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은 뭐 먹고 살라 말이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비난을 했더랍니다. 자, 정작 본인에게는 정말 주님께 귀한 것 드리겠다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었겠지만 주위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는 비난하고 화를 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 값진 헌신을 하거나 또 열심을 낼 때에 우리도 이런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 친구들이 어디 뭐 놀러라도 가자고 전화라도 오고 이러면 아내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이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환자가 됐냐? 예수 환자입니다. 신자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교회 갈 일 있으면, 예배 드릴 일 있으면 잠이나 좀 더 자든지 놀러를 좀 가든지 그 시간 있으면 돈이나 좀 벌으라고.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돈이 나오느냐고, 밥이 나오느냐고. 아마 이런 말들 한두 번쯤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고 주님의 사랑에 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든 봉사도 해봅니다.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시다. 또 헌금 생활도 더 온전하게 하고 이러면은 어때요?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이거나 아니면 어때요? 민노를 하면서 믿음이 안 좋은 가족들이 왜 그렇게 바보짓 하느냐고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믿어도 믿지 말라는 건 아니다. 대충 적당하게 하면 되지 왜 바보짓 하느냐 소모적인 일을 하느냐 이런 식의 핀잔이나 조롱이나 비난을 한두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걸요. 사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봐야 내 믿음이 자라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헌신, 이 신앙의 열심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면 그저 좀 음식 잘 대접하고 잘 쉬시도록 그렇게 배려하면 되는데 거의 2천만 원 돈 정도 되는 그런 귀한 향유옥합을 왜 깨뜨려가지고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다 붓느냐 그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그거는요 예? 이 처녀가 시집 가려고 적금 부어놓은 겁니다. 예? 그런 돈 그런 엄청난 것들을 왜 한순간에 다 깨서 버리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한 사건에 뭔가 이 여인을 움직였던 동기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드린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마리아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 예? 자기 오빠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죽어가지고 3일 되어가지고 이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지경인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님께. 뿐만 아니죠. 또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신세를 많이 지고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마리아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가 특히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만약에 제가 성화를 그리는 화가라 그러면 마리아의 모습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앉아있고 그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주님 바라보고 듣고 있는 모습으로 마리아를 그렸을 겁니다. 마리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주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집중해서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된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대목이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매주일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제가 100% 보장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들려질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생 동안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 노릇하게 된 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에, 기껏해야 한 뭐 대여섯 살, 뭐 여섯 일곱 살 정도 되었을 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애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당황하고 엘리 제사장에 뛰어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직감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사무엘의 이 경험,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경험, 세 살 벌어 여든 간다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음성 들었던 이게 사무엘 일생을 관통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사람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이었느냐? 말씀을 잘 들었던 데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나온 아주 주목받는 영성가, 영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토마스 머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은 듣는 것이다. 나의 삶은 듣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토마스 머턴의 그 놀라운 영성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듣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향유옥과 깨뜨려 붙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점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하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막 말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아마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귀에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나 예수님 가까이 있는 누구 하나 예수님 죽음을 예비하거나 예수님 죽음을 위해서 마음이 뭐 슬퍼하거나 또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이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적다 뭐 이런 소리로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것이냐 서로 시기하며 다투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영웅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군림하고 한자리하고 높아지는 메시아, 자신들의 탐욕과 야망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들렸어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이요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빈 마음으로 듣는 분이 가장 좋은 것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어때요? 아,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어느 집사가 들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듣는 것이 꼭 중요한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잘 듣는 겁니다. 온전하게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들으려면, 온전하게 들으려면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봐야 돼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논리정연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럼 아 그래요 하고 제가 이해하고 알아듣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뭐 내용도 없이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주저리주저리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계속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많은 경우에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대부분은 이 소리들 하더라고요. 그때 어때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예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등 두드려드리고 그러면요, 예. 저한테 했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때로는 이야기하게.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은 들려왔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너희가 뭐 복을 받을 것이고 출세를 할 것이고 이랬으면 그것만 착착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죽는다 그런 그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안 듣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여러분이 비워버려야 된다니까요. 마리아가 왜 들을 수 있었던가?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해도 소용없거든요. 안 듣거든요.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은 들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뭘 알게 됐습니까? 주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많이 말했는데도 제자들 하나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 곧 죽겠구나. 성경 주석학자들의 주석들을 쭉 보면은 마리아가 그저 뭐 감사하고 또 주님에게 존경의 표현으로 향유컵을 깨뜨려 부었다, 주님이 죽을 것을 알지는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성경도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향유컵 깨뜨릴 정도는 아니에요. 향유컵 깨뜨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죽는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는구나, 주님 말씀 들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깨뜨려 부은 거예요. 지금 이 식사자리, 이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노라 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주님의 말을 온전히 들었던 사람,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졌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지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주위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 주변에 처첩들이 많습니다. 왕비도 수십 명, 수백 명이고 뭐 궁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솔로몬 왕의 귀 기울여주고 또 온전히 그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여인은 바로 술람미 여인, 너 하나뿐이다.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여인이 그 술람미 여인이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여인.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마음을 달래고 있는 이 식사자리에서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여인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주님께는 소중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이는 사람. 바로 주님께 이 마리아가 나의 완전한 자요 나의 비둘기 그 오직 한 사람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 통화 두절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통한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통한다 이래 보십시다. 그럼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자,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하고 통한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죄가 무엇인가? 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막혀졌다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통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통합니까? 얼마나 소통이 일어나느냐.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영적으로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고 예배를 누릴 수 있고 예배에 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도 꽉 막힌 채로 있으면요, 예배 답답합니다. 고문당할걸요. 여러분, 소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3년 시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소통이 잘 안 되었어요. 어떤 부분은 소통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원치 않는, 듣기 싫은 어떤 부분은 소통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소통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지내지만은 가족들 간에 진정한 소통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대화가 없고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력이 없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함, 목회자와 성도 간의 교통함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자 자그마한 순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하라고 그렇게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진심으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말, 그의 어떤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고통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원리는 뭡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침을 이렇게 꽂고 뭐 뜸을 뜨고 하는 건 다 뭐요? 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마음에 진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래서 간통이 생기는 겁니다. 간통이 별 겁니까? 정말 부부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과 신뢰와 사랑이 주고받아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문제 그거예요. 문제는 소통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성의 비밀, 마리아의 그 값진 희생과 헌신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진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때요? 그 귀한 헌신, 그 값진 희생을 제자들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리아 쓸데없는 짓 했겠죠, 정말.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마음을 누구 한 사람은 또 알아줬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처럼 아무도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는데 누구를 알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줬어요. 어느 정도 알아줬느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값진 것, 자기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그 예물 같은 것들, 그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앞으로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큰 상을 주십니까? 저는 주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지. 때로 여러분이 남모르는 오해와 또는 비난 속에서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헛된 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받는 것 같을 때에 누구를 알아주셨느냐고요. 누구는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때가 되면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신학교에 헌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 저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 하려고 공부했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주님은 그 마음 받으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축복해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마리아, 주님이 그냥 알아준 게 아니라 크게 높여주시잖아요. 크게 존중해 주시잖아요. 1997년에 그때 당시 나이가 27살 된 황교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곧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어머니 치료하려고 7개월을 이 병원 저 병원 막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식물인간 판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님 누워있는 그 방에 이 황교진이라는 청년이 그때로부터 무려 7년간을 어머님하고 한 방에서 어머님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 아니고 어머님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무려 7년간.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7년. 얼마나 그러고 이 청년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엄마를 간병했는지 말도 못하고 표정도 없던 그 어머니 7년을 누워 계시는데 등에 욕창 한번 생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욕창이란 거 아세요? 이렇게 사람 몸이 자꾸 눌려지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을 계속 뒤척뒤척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에 어머님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옷도 갈아입히고 자꾸 이렇게 뒤척뒤척하게 하려면은 그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교진이라는 청년이 그 어머님 제대로 뒤척뒤척하게 그 보호하려고 팔굽혀펴기라고 아령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면서 무료한 시간, 어머님 간병하는 시간 틈틈이 인터넷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님 간병하는 이야기를 글로써 이렇게 남기고 이메일로 소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7년간의 그 어머님 간병했던 글을 모아서 어머니는 소풍 중,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청년이 지금 말 못하는 어머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머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나무토막처럼 누워있는 어머님이 아니라 이 청년은 자신의 절대적인 돌보심이 필요한 자기가 낳은 딸처럼 갓난 아기처럼 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정성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출판되고 나자 책이 뭐 베스트셀러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하는데 어떤 한 사업가가 그 책을 보고서는 자기 어머님이 자기 노모가 말년에 그렇게 막 고통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병구안도 못했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성실하다고 당신같이 성실한 청년이라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내가 채용하겠다고 대신에 언제든지 어머님 이렇게 간호할 시간을 위해서 언제든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취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그렇게 그런 책으로 또 이메일로 주고받는 그 글을 보고 또 한 자매가 연락을 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다가 그냥 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성실함에 감동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이 황교진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어머님 사랑해서 정성껏 병구안을 7년 동안 한 것뿐인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우리 어머님이 제 장가도 보내주시고 책도 쓰게 하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어머님 잘 돌보려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짱까지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그 비범한 헌신, 그 값진 희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머님을 그냥 어머님으로 생각, 그냥 말 못하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표정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님을 대해서 계속 마음으로 대화했던 거예요. 소통했던 거예요. 어머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값진 희생, 이 값진 섬김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 몰라요.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 경제 논리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 20대 청년이 한참 피어내야 될 나이에 어머님께 그렇게 묶여있어 마버지 됐다, 쓸데없는 짓 했다, 낭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약삭빠르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을 주목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낭비를, 그 쓸데없는 짓,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병구한 7년 하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책 쓰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인정하신 결과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엄마에게 남기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우린 그동안 같이 지낸 적이 너무 없었죠. 고나고 고난 삶 속에서 당신은 늘 바빴어요. 이제 우린 같은 지붕 안에 있어요. 밤에도 낮에도 함께 있어요. 당신은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집에서도 밖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당신 덕에 편하고 행복했고 자유 속에서 내 꿈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쉴 차례예요. 당신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셨듯이 이제 내가 엄마를 씻기고 재우고 엄마의 손발이 되어요. 나의 친구, 나의 딸, 나의 엄마, 그곳에서 행복하신 거죠. 그래도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여러분, 소통이 있을 때에 값진 섬김, 귀한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통합니까? 천국 어떤 곳이냐고요? 이 땅에서 천국은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약삭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지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가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주님과 통하지 않았던 부분들, 또 우리가 두려워하여 또는 욕심으로 붙잡아서 들려오지 않았던 부분들 있다면 이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리아처럼 나의 작은 것, 나의 부족한 것 깨뜨려 드립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통함이 있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고 결단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약속받은 경제 논리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지금 우리 교회 협력하고 있는 한종석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종석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사역을 위해서 또 파키스탄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의 땅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종석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기도, 그러나 열방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성도님들 10년마다 주님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열주시고 마리아의 교통함이 있도록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변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키스탄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도들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얄팍한 경제 논리로 볼 때는 소모적인 것 같고 낭비적인 것 같은 그런 일일지 몰라도 주님과 소통의 비밀을 간직함으로 그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들여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과 그런 우리의 충성과 섬김을 일 없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릴 때마다 손해본다 생각하게 마옵시고 천국에 심는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빼앗기고 분주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나에게 들리는 것, 나에게 즐거운 것만 듣고 소통이 많은 부분 단절되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빈 마음으로 다시금 주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귀한 은사가 이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과 소통함으로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일을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한 파키스탄 땅에 파송한 한종석 선교사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